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관에 어제 우편물 폭탄이 배달됐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날 마드리드의 미 대사관에 배송된 우편물 폭탄을 제거했으며 이는 최근 들어 6번째 우편물 폭탄 관련 사건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지난달 30일에도 유사한 장치들이 스페인 국방부와 유럽연합 위성센터가 위치한 스페인 공군기지에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하루 전 스페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우크라이나에 로켓 발사기를 지원했던 스페인 무기회사에 우편물 폭탄이 배송돼 대사관 직원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어떤 것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스페인과 나토 국가들, 유럽연합의 분명하고 확고한 약속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최근 지대공 미사일과 탄약, 방탄복, 각종 인도주의 장비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상호 방위 협력 차원에서 양국의 국방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분석하는 기관을 개설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니키 럽 주임 일군 사령관과 야스이코 스즈키 일본 통합망료관부 부참모장이 지난달 29일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미일 양자정보분석셀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이 기관이 상호 안보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자산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동으로 분석해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며 양국 국방 지도자들의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자정보분석셀 설립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 간 최초의 실시간 정보 공유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럽 사령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양자정보분석셀은 우리의 공통된 안보 이익의 결과로 공유된 일미 방위계획의 발전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스이코 부참모장은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특이 행동에 대한 끈질긴 감시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역내 도발적 행동과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의 두아 라시라 대통령 대행은 지난해 미얀마 군부에 의해 민주화 투사 2,000명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시라 대통령 대행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린 로이터 넥스트 행사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군사정권과의 투쟁을 위한 동맹국들의 원조를 촉구했습니다. 라시라 대행은 우리가 만일 대공무기를 갖고 있다면 6개월 안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받는 것과 같은 지원을 받는다면 학살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단번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시라 대행은 군부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사망자들을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을 거둔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쿠데타로 집권한 뒤 반대 세력을 강경 진압해왔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군부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는 2,553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당장 접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한 가지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철수를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매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시도를 비난하고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13,000명에 달한다고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포돌야크 보좌관은 이 같은 수치가 우크라이나군 참모부와 최고 지휘부의 공식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사자 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열려있다면서 전사자보다 더 많은 수의 군인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노동당 간부 3명을 제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겨냥해 독자 제재를 가하는 등 미한 공조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정상이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응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이 성탄 대림절을 기념하는 공식 만찬에 탈북자를 초청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오전까지는 한때 눈이 내리겠고 황해도는 오전까지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낮 최고 영하 11도에서 영상 10도까지 올라 오늘보다는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과 글피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후에 구름 많겠고 낮 최고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노동당 간부 3명을 제재했습니다. 이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북한 노동당 관리인 전일호와 유진, 김숙이를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들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1일 유럽연합이 이들 3명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혹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책임자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전일호와 유진은 각각 북한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부장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김숙일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지내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노동당의 결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감독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3명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행정명령 13687호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북한 정부 관계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자산통제실은 전일호 등이 노동당 간부라는 점을 구체적인 제재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오늘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서 이런 조치는 여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는 6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런 행동은 영내와 전 세계에 심각한 안보 위험을 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일호가 노동당 국방연구위원회 위원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유진과 김숙일도 각각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노동당 강원도당 위원회 책임 비서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들이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한 제재 대상자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조치는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취해졌다며 더 나아가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유럽 파트너들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와 규모, 범위에 대응해 책임 규명을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지속적인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최근 발사는 북한이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재료, 재원을 얻는 것을 막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 정부도 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겨냥한 독자 제재에 함께 나섰습니다. 미국, 일본과 함께 한국도 동시다발적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응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49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들은 무역은행 리명훈과 리정원, 대성은행의 최성남과 고일환, 금강그룹은행, 백종삼, 통일발전은행 김철 등으로 이들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국적의 곽기성과 타이완 국적의 천시환은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물자 운송에 관여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기관으론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조선은금회사, 북한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남강무역,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에 연루된 조선은파 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 스포츠 서비스 등입니다. 미국도 한국 시각으로 2일 오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고, 일본도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지금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자국의 동맹 국가들의 제재를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고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어떤 경고성 목적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모두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미국, 일본이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동시에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미한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미국, 일본 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미한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들이 독자 제재 대상을 교차적, 중첩적으로 지정하면서 제재 지정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사용해 북한 정권을 비호하고 국내에선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를 허용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엇 강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1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강 차관보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켰다며 그중 한 예로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꼽았습니다.
Using its role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Russia has gone to great length to shield the DPRK from accountability.
강 차관보는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갈수록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을 감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60발 이상 발사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현 유엔 제재 체제를 강화할 목적의 결의안 초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엔이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듭 막았다고 강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대북 제재 결의를 자국 내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For example, Russia continues to allow numerous DPRK laborers to earn income in its jurisdiction in defiance of UNSCR 2397.
강 차관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무시하고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가 아직도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강 차관보는 이외에도 러시아가 이란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침략에 활용할 목적으로 북한에서 금지된 탄약을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차관보는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에너지 제재를 가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수입을 얻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란과 북한 등의 무기 확산 시도를 막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갱신하고 대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러시아의 해로운 활동에 대가를 물려야 한다고 강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대북 압박 캠페인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등을 추가 제재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The sanctions, so why should we do it? We should do it because it reduces their revenue streams, right? Right now, North Korea is getting, and this is the Biden administration saying.
트럼프 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루지에로 연구원은 제재가 북한의 수익 흐름을 끊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올해 초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통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밝혔고 중국에만 1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부분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제르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유지됐던 기간은 2016년에서 2018년 초까지였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ason that that three-year period was so impactful was because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Trump, to their credit, were willing to dispel the conventional notion.
루제로 연구원은 그 당시 제재가 강력했던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인식을 거부하고 중국은행과 중국 기업, 중국인들을 직접 겨냥해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며 이때 중국 정부도 실질적으로 협력에 나섰고 북한이 중국에서 물품을 조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확산 국장을 지낸 마이클 앨런 비컨 글로벌 전략 국장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 was an article of faith in the Bush administration and I think for other administrations that we needed the Chinese to help us in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앨런 국장은 부시 정부를 비롯한 미국 행정부들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데 중국이 동참할 것을 기대했고 중국도 과거에는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틀림없이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쏟는 등 주의를 분산하는 것을 중국이 좋아한다며 우리가 아시아에 집중하고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앨런 국장은 말했습니다. 앨런 국장은 또 미중 경쟁의 시대에 양국 간 현안 중 북한 비확산 문제는 가장 뒤로 밀린다며 바이든 정부는 타이완, 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역할, 팬데믹, 기후변화, 경제 문제를 북한 문제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정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를 통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도전 등을 지적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이 같은 위반을 다루기 위해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 문제와 함께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도 담겼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과 프랑스는 인권 존중을 포함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관련한 우리의 우려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한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의 두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와 투명한 통치, 공정한 경제관행,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번영,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역내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에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영내 외교와 개발, 경제적 관여를 확대할 것이며 또한 해양 안보에 대한 영내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과 한데 묶어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가 새로운 악의 축이란 비난도 나왔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의 지도자들을 불량배와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이들에게 국내에서의 억압과 해외에서의 공격성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자국민을 탄압하고 국제사회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For thugs and dictators, repression at home and aggression abroad are two sides.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의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공격, 체첸 공화국과 시리아에서의 작전, 그리고 최근에 이 잔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설프고 고장난 정권들이 자유국가와 자유국민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준다며 이란과 북한, 시리아도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것을 증명해왔고 물론 중국도 쇠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거듭 호명하고 있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28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새로운 악의 축이 전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과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북한은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미 국방부가 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군대를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eanwhile, the new axis of evil, they are marching forward. We know for a fact.
의회 내에선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한데 묶어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총체적인 문제 집단으로 인식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는 특히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는 독재주의 정권들이 대잠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한 외교 정책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적국들을 대담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불리한 정권인 김씨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연약함과 중국 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으로 기회의 순간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적국들 간 밀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러시아는 이미 이란에서 무인기를 들여오고 중국과는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폭력 조직에 흔쾌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상원 군사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도 VOA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푸틴이 그의 무모하고 끔찍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데 필사적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독재자와도 협력할 것이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정권과 공모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압박에 다시 전념하고 김정은 정권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공모자들의 의미심장한 대가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의 법안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 대 엮어진 형태로 적시되고 있습니다. 상원 본회의 심의 중인 2023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핵무기고를 급속도로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격퇴하기 위한 의도에 다양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존 햄리 소장을 접견하고 미한 관계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력 싱크탱크인 CSIS가 미안 관계에 관한 연구와 이해 제고를 위한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미 소장은 워싱턴 안에서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다면서 미안 동맹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역할과 노력에 전폭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햄리 소장은 또 CSIS 차원에서 미안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연말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공세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경제난, 민생 문제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3년째 봉쇄 중인 국경을 다시 열지도 관심사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가 지난달 30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서 이달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원회의는 2022년도 당과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과 현실이 당과 혁명발전에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전원회의는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해 대내외 문제들을 논의, 의결하는 주요 정책결정기구로 김정은 시대 들어 핵심 의사결정기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대내외 정책과 전략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대외 정책 측면에서 북한은 최근 미국과 한국을 향해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며 연일 고강도 도발에 나서고 있어 이번에도 공세적인 대외 기조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자위권을 명분으로 한 강대강 기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에 하는 거 보면 계속적으로 국제사회가 이중 기준, 특히 이제 미국을 콕 집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편승하는 남조선은 이제 관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강대강의 기존 입장 하에서 힘으로써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일종의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하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3차 연도를 맞아 김 위원장이 밝혔던 국방력 강화 과제들의 완수 의지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할 것임을 재천명하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 정찰위성 발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용 잠수함 건조와 SLBM 시험 발사 계획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보다 강경한 대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도발을 하면 과거 같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국면이 열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럴 기미도 안 보이고 있고 오히려 더 강경한 한미의 대응을 불러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원하는 상황이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전원회의에서 고강도의 대남 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그걸 통해서 한미를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경제난 상황에 따라선 내년을 미국과의 단판의 해로 삼고 이에 따른 대미 전략이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심화될 경우 사회 전반의 내구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2019년 7기 5차 전원회의 때 정면 돌파전이라는 새로운 노선이 등장한 것처럼 추가 핵실험 등 극도의 긴장 고조 행위를 거쳐 미국과 단판을 지으려는 전략적 의도가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노선 투쟁의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핵 보유국으로 암묵적 동의를 받고 미국과 단판에 나서겠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북한 내부 사정이겠죠. 특히 경제와 방역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북한의 선택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회의에선 경제와 방역 등 내치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내년은 북한이 2021년 초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차 연도로 김정은 위원장은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무역 봉쇄의 변화가 없는 한 기존의 자력갱생 노선이 바뀔 가능성이 적다며 경제난이 심화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선 북한이 방역 전 승리를 선포하긴 했지만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이 거세지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다만 백신 도입과 함께 국경 봉쇄 일부 완화로 경제 숨통을 터보려는 정책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에서는 방역을 적정 수준에서 다루지 않겠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산적인 방식으로 가야지 만약에 이번 전원회 자체가 방역에다가 강점을 둔다면 지금 경제 여건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근 정책 동향을 쭉 봐도 방역을 그렇게 예전처럼 집중적으로 강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내년은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과 북한이 한국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전승 70돌이기 때문에 이를 체제 결속 계기로 삼기 위한 계획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통상 5년 또는 10년 주기에 이른바 꺾어지는 해, 즉 정주년에 행사를 성대하게 치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2023년은 공화국 창건 75돌과 조국 해방전쟁 승리 70돌이 되는 역사적인 해인 동시에 5개년 계획 완수에 결정적 담보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식 집권 이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가 최근 3년째 신년사를 하지 않고 당회의 보고로 대신했습니다. 2020년에 신년사 대신 2019년 연말 당 전원회의 연설로 대체했고 2021년엔 1월 제8차 당대회 연설로 신년사를 가름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연말 닷새간 열린 당 전원회의 연설 내용을 1월 1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년사를 대체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해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 중심의 시스템 통치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방식이 정착될지 아니면 수령의 존엄을 더 드러내는 신년사 방식으로 돌아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한미군에 우주군 부대를 설치함으로써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1일 VOA에 한국이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It's not necessary, but it certainly would be desirable. I mean, you know, clearly the overall.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한국이 그런 체계에 연결돼 있다면 미사일 방어의 전반적인 효율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한국이 영내 방어 체계의 일부분이 아니어도 분명 미국과 함께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겠지만 실제 방어망의 일부분인 것만큼 효과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의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우주군 부대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한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중국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Well, maybe it's a way of them trying to basically support missile defense without directly supporting missile defense.
한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국방부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한일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한일 정상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 점, 그리고 미국이 주한미군 내 우주군 부대를 창설하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물리학자 출신 미사일 전문가인 로라 그레고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원은 미한일 3국이 북한 미사일에 관한 실시간 자료를 공유하기로 한 시점부터 이미 미사일 방어 통합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고 연구원은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통합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표라며 정보 공유는 허위 경보를 막고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경우엔 더 빨리 미사일의 종류와 날아가는 곳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미국, 한국, 일본에서 정상급들이 미사일 방어망 통합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highest level, all indications point to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strengthening their missile defense.
모든 지구들은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그렌 연구원은 문제는 방법이라면서 한국은 수년간 자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구축해왔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을 포함한 동맹 및 협력국들과 그 역량을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달그렌 연구원은 따라서 이날 나온 한국 국방부의 발언도 자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 한국이 미사일 방어에서 미국과의 통합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며 통합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문 부대변인은 이날 한국군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체계 하에 정보 공유 등 상호 운용성에 기반한 미사일 방어 연합작전을 한반도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우주군 부대가 설치되면 미국과 한국 간 미사일 방어에 대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ne of the keys would be that US satellite information.
미국의 위성 정보가 한국군 패트리엇 포대와 다른 미사일 방어 포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군 위성이 탐지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한국군이 더 빨리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한미군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창설될 예정이며 곧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제외한 지역사령부의 우주군 예하 부대가 창설되는 것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이어 주한미군이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한일 미사일 방어 통합 논의와 주한미군 우주군 배치 등은 결국 북한과 중국의 행동이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et's be clear. China and North Korea are already pushing South Korea to be thinking along those lines.
베넷 연구원은 한국이 어떤 악의를 품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달그렌 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우주군이 배치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더욱 발전된 신형 미사일에 대한 탐지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And that will depend on sensor capabilities, in particular sensors based on space.
달그렌 연구원은 최신형 미사일의 탐지는 센서 역량에 달렸다며 특히 장거리를 적어도 비행하는 위협을 지평선 너머까지 추적하는 우주 기반 센서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위협들은 매우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궤적은 지상에서 보면 지구 표면의 곡선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그렌 연구원은 현재 미국 우주군이 우주기반 미사일 탐지 및 추적 역량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는 향후 우주군에 의해 큰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과학연구기관이 소속 과학자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순수한 연구 목적이었다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독일 연방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과학연구기관 막스보른연구소가 북한 과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막스보른 연구소 공보실은 1일 이 연구소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과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MBI는 지난달 28일 도이체벨레가 보도한 것과 같이 지난 2016년 11월 유엔의 금지 조치 이후 소속 과학자 중 한 명이 북한 과학자들과 과학적 협력을 지속해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I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6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정보의 이전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 2321호를 채택했는데 MBI 측은 자신들이 관련 제재를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MBI 공보실은 다만 북한 과학자와의 교류는 순수한 연구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I는 빛과 물질 간 상호작용에 대해 민간 목적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북한과의 협력 주제는 플라즈몬이라고 불리는 광학물질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계산과 모델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순수한 이론적 연구 결과는 실험적으로 테스트되거나 기술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인지할 수 있는 이중용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협력은 기관 차원의 협력이 아니라 MBI 소속 과학자의 개인적인 협력이었다면서 2019년 9월 MBI는 북한 연구원들과의 연구협력 중단을 명령했으며 그 이후로 추가적인 협력은 없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연구협력 중단은 독일 정부의 권고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MBI 공보실은 MBI는 지난 2019년에 기술 이전과 과학적 결과의 수출을 담당하는 연방경제수출통제국의 권고를 받았다며 이후 MBI는 내부 프로세스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I는 군사 관련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며 군사 목표를 추구하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MBI의 연구 활동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사이의 연관 가능성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독일의 국영방송인 도이체벨레는 지난달 28일 MBI가 북한과 과학 분야 협력을 금지한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 이후에도 김일성 종합대학 소속 레이저 광학 분야 전문가인 임성진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MBI가 임 교수와 이메일을 통해 수차례 교류하는 등 공동 연구를 통해 총 11건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임 교수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직접 MBI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어떠한 과학적 연구 교류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레이저 광학 연구가 향후 군사적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MBI 소속 과학자와 북한 임성진 교수의 공동 연구 사실은 MBI와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확인됩니다. BOA가 1일 확인한 결과 막스보른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임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발표한 11건의 논문이 여전히 게재돼 있었으며 이 중 5건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이후인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도 홈페이지 학술교류 공동연구 부분을 통해 도이칠란트 막스보른 연구소와 나노플라즈몬 공명에서 비선형 광학적 현상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달에 유엔이 지원하는 각종 백신이 열차를 통해 북한에 도착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에 이렇게 지원된 백신이 장기간의 검역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은 이 백신들이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혼합 백신 등 각종 백신을 지원하고 있는 유엔 아동기금은 북한에 제공되는 백신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이를 보관 온도와 유통기한이 중요한 백신이 수개월씩 걸리는 북한 당국의 검역 조치로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모든 백신은 널리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장기간의 격리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부 물자에 대한 철저한 격리와 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한에 도착한 백신들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접종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2월 북한에 반입된 백신이 7개월 후인 9월에야 격리와 소독에서 해제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처럼 검역에 장기간이 소요된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기샤픽 유니세프 전 평양사무소 담당관은 북한 의료진이 검역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평양에서 근무한 샤픽 전 담당관은 30일 BOA의 관련 질문에 검역소의 백신 보관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백신의 유효성과 보관 여건 등을 점검하는 방법을 교육받은 북한 의료진이 검역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샤픽 전 담당관은 그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나 보관 중 문제가 생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해롭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학의 길버트 버넴 교수는 30일 VOA에 백신마다 보관 온도가 다르다며 정기적인 소화 예방 백신은 보통 섭씨 2.2도에서 7.7도 사이에서 보관하고 절대 냉동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백신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는 유효기간이라며 예방 백신은 일반적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관 상태가 좋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함께 사용하면 최적의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한 대북 민간단체가 진행 중인 북한인권 특사 지명 등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한 보내기 캠페인에 2천 명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특사 임명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북 민간단체 링크가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 특사의 조속한 지명 등 북한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박석길 한국지부장은 이를 VOA에 작년부터 1년 이상 펼치고 있는 이 캠페인을 통해 선출직 관리들에게 지금까지 2,022건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많은 지지자가 선출직 관리들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캠페인에 동참해 의회와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북한 주민들을 더 큰 관심사로 삼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지부장은 이런 옹호활동은 북한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단체의 노력과 함께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 년의 실패한 대북 정책은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한 본질을 다루지 않고선 안보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 주민을 미국 대북 정책의 중요 고려 대상으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한을 통해 미국 정부가 네 가지 핵심 사안을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거의 6년째 공석 중인 북한인권 특사 지명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 특사는 2017년 1월 이후 공석이 된 중요한 직책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단체는 또 유엔을 통한 대북 인권 개선 압박과 논의 강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 내 한인 2세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링크는 비영리 단체로 탈북민 구출과 북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엔 첨단 기술을 통한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인권 특사 지명을 촉구하는 이런 목소리에 대해 인권을 중시한다는 기존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특사 지명에 관해선 현재 공유할 업데이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를 북한인권 특사 지명 계획에 관한 회의의 질의에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 증진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십 년 동안 옹호해왔으며 북한인권 특사의 임명을 포함해 북한 정부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한 책임 규명을 계속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총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맞이 대림절을 기념하는 공식 만찬에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를 초청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직접 총리를 만난 것이 꿈만 같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지난달 29일 영국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 초청을 받아 리시 수낙 총리와 만났습니다. 영국 의회에 근무하며 최근 지방선거에도 출마했던 티머시 조 씨는 며칠 전 총리실로부터 대림절 만찬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했다고 30일 VOA에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수낙 총리가 영국 기독교계 인사들 20여 명을 초청해 이뤄졌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주가 성탄절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 주라며 만찬이 열린 사실을 전했습니다. 총리실은 어제 총리가 관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맞이했다며 총리는 영국 전역의 지역사회와 신도들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봉사에 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국 전역에서 북한 정권의 종교 탄압과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 앞장서온 조 씨는 탈북민으로서 영국 총리를 직접 만난 것이 마치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북한에 있었다면 다행히 내가 평생 삶에 김 씨 가문의 초청 단 한 번이라도 받아봤을까? 밖에는 그냥 오히려 제가 버림을 받게 됐고 평생 그러다가 어느 산강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가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랄까 그 느끼게 되는
조 씨는 이날 만찬에서 수낙 총리와 인사를 나눴으며 총리는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으로부터 자신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총리님하고 그 악수할 때 그 경제부 장관님이 옆에 있으니까 총리님 그러더라고 이분 내 동료가 나에 관해서 여러 얘기를 해줘서 잘 알고 있다고.
헌트 장관은 지난 7월 국제 종교와 신념의 자유 컨퍼런스에 조 씨가 토론자로 참여해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전할 당시 사회를 맡았었습니다. 당시 조 씨는 탈북 실패 후 북한 감옥에서 종교와 신념을 유지한 덕분에 살아났다며 참석자들의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조 씨가 총리 관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월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에 총리실 초청으로 관저를 방문했지만 당시엔 총리와의 직접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재형 탈북민 박지현 씨가 7월에 총리 관저를 방문했지만 역시 총리와의 직접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공항 도로를 보수한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로 지면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무게가 상당한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장소가 그만큼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점이 하얀색 물체로 뒤덮였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평양 순안공항의 민간 활주로와 군용 활주로 중간 지점에 가로 세로 약 30m, 즉 900제곱미터의 하얀색 지대가 보입니다. 앞서 BOE는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ICBM 발사 사진을 과거 위성사진에 찍힌 이 일대 주변 지형과 도로 형태와 비교해 이곳을 발사 장소로 특정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도 이 지점에서 포착된 검은 점을 토대로 같은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은 점을 ICBM이 화염을 뿜을 때 생긴 그을린 흔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식별되지 않았던 하얀색 물체가 발사 이틀 뒤인 20일부터 나타나 그을린 흔적을 덮기 시작하더니 30일과 이달 1일 더 뚜렷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한이 이 지점에 하얀색 대형 물체를 세워둔 것인지 포장공사를 하느라 도로 색깔이 하얗게 바뀐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길 위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한 것인지는 위성사진만으론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며칠째 같은 모양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동이 가능한 물체가 아니라 도로 포장공사나 페인트 작업 흔적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은 가장 최근 발사 약 보름 전인 지난달 3일 이 지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ICBM을 발사했는데 이때도 현장에서 동일한 하얀색 물체가 식별됐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콜린 지위코 기자는 지난달 6일 이 지점을 발사 장소로 추정하면서 하얀색 물체가 덮인 위성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얀색 물체는 1일 현재 같은 지점에 남아있습니다. 지난달 ICBM이 발사된 지점 두 곳 모두 하얀색 지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해당 도로를 보수했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 이상의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hey know by the time they paint them that the US has already got pictures of the scorch.
페인트를 칠하는 시점엔 이미 미국이 그을린 자국을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을 것이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인 만큼 이 도로에 콘크리트가 훼손돼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ICBM을 실은 발사 차량이 매우 무거워 도로 표면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북한은 가용한 가장 단단한 지면에서 발사하기로 했고 그곳이 바로 순안공항 유도로라고 설명했습니다.
Apparently the thing is so heavy that it could damage the surface. And so they've chosen
베넷 연구원은 하지만 순안에서 포착된 이번 활동은 북한의 ICBM 미사일이 완벽한 이동식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그만큼 발사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은 장소에 구애받지 말아야 하는데 북한에게는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깔린 순환공항 유도로나 활주로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2월, 3월, 5월, 11월에 걸쳐 여러 발의 ICBM을 쏘면서 유독 순환공항을 발사 장소로 고집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발사 지점 바닥 한쪽이 조금만 꺼져도 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하고 평탄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CBM을 실은 북한 발사 차량의 무게는 1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공항 유도로가 발사 장소로 선택된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돌 교수는 이동식 발사 차량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비행장과 같이 평탄한 지대라면 공항이든 일반 도로이든 관계없이 어디서나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지점에서 발견된 하얀색 물체는 발사 흔적을 감추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12월 2일 지중해 몰타에 정박한 옛소련의 여객선 막심 고리키오에서 몰타 미소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회담은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회담이 있기 몇 주 전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연일 이어진 반정부 시위로 공산당 정권이 권력을 포기하는 등 사회주의권에서 개혁개방의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세계는 동서 냉전 시대에서 벗어나 새로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고 발표합니다. 두 정상은 이 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의 군비 축소, 경제협력, 남미와 중동 지역의 분쟁 해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몰타 회담은 실질적인 합의는 부족했지만 현대사에서 중요한 회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두 정상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냉전의 종식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1804년 12월 2일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황제 대관식이 거행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군인으로 등장한 나폴레옹은 이후 잇따른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국민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나폴레옹은 1804년 12월 2일 35살의 나이에 프랑스의 최고 권력의 자리인 황제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날 성당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를 축하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교황 파우스 7세로부터 왕관을 받아 자신 스스로 왕관을 머리에 쓰면서 명실공히 황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후 라이프치히 전투를 포함해 잇따른 전투에서 패배했고 결국 1814년 10여 년에 걸쳐 지켜온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 지중해의 한 작은 섬으로 추방당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